살인자를 도피성에 받아들여 살 곳을 주고 복수자에게 넘겨주지 말지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땅을 아홉 개의 반 지파에게 분배한 직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살 성읍을 주는 것과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에 관한 말씀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지난번에는 민수기를 통해서 봤는데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3절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일반적인 지시를 하시고 4절서부터 9절에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십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처음에는 출애굽기 21장에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신명기 19장과 민수기 35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왜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시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고의가 아니고 모르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리로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성읍들은 너희에게 피해 보수자로부터 도피처가 될 것이니라. 피해 보수자, 죽은 자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쫓아오는 죽은 자에 가까운 친척을 가리킵니다. 여기 도피성들은 네가 실수로 죽인 자의 친척으로부터 도망하여 피신할 곳이 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영원 불변의 도덕법인 십계명을 주신 후에 민사법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사형에 처할 그러한 범죄들을 열거하시는데 그때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처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나 고의성이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고인 경우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는 그리로 도망할 것이니라. 이것이 도피성에 관한 최초의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은 계획하고 마음을 정하고 죽였으면은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아무리 내 성막으로 내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끌어내서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수많은 곳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체 핑계를 듣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이 있기 전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잠정적으로 성막이나 성전의 성소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재판 이후로도 피하여 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도피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말씀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들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성을 지정하는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목숨을 살려두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몇 개를 어디에 지정할 것도 말씀합니다. 여섯 성읍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그 얘기는 요단강 서쪽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4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요단강 동쪽에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8절을 보시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먼저 르우벤 지파의 땅에 벳셀을 지정하라 하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있는 갓 지파의 땅에 길르앗 라못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는 제일 위에 므낫세 지파 땅에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 하고 하십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 도피성에 대한 추가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도 똑같이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 하시면서 땅 전체를 3등분하라고 하십니다. 요단강 동편에서와 같이 요단강 서편에서도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셋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도피성을 지정하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으라고 하십니다. 어디에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러서도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웃과 함께 도끼를 들고 삼림에 가서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한 경우, 그런 경우가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다 말해주셨습니다. 또한 도피성을 곳곳에 마련해 주신 이유도 말씀하셨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복수자가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어디에서 살인을 저질렀든지 하루 이내에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너희가 사는 가나안 땅은 공의로운 지상천국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후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도 보호해 주지 말라 하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서 숨어 있다가 그를 쳐서 죽게 하고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의 장로들은, 그가 살던 곳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지니라. 살해당한 사람의 친척에게 넘겨줘서 죽임을 당하게 할지니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를 반드시 죽이면 네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한 악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의 대부분은 이미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도피성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한꺼번에 계시하시지 않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제일 먼저 성문 안쪽에 앉아서 민원을 듣고 있는 성읍 장로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것이요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고 합니다. 살인 혐의자를 받아들여서 살 곳을 주고 자기들과 함께 살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먹고 마실 양식도 공급해 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랍비들의 해설에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거할 경우에는 일자리도 주어서 그로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하라고 합니다. 5절을 보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여기 지금 그가 부지 중에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는데 여기 지금 그는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내어주지 말라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의성이 입증될 때까지는 그 사람은 무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살인 혐의가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 있다고 하시는가? 6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의 살인이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판결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판결을 받으면은 그는 신명기 19장 말씀대로 그가 살던 원래 성읍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호송되어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것이 판명되면은 그는 도피성에 계속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늘 도피성에 실제로 거했습니다. 왜? 도피성에서 나가면 자신이 살인한 사람의 친척이 기다리고 있다가 당장 죽이기 때문에, 고의적이건 우발적이건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신명기 35장 말씀대로 피는 땅을 더럽히는데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은 속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했을 경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나오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왜? 엄청난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모르고 졌어도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발적인 살인을 한 것으로 판명한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거해야 되는가? 언제 자기 본성,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 6절 두 번째 부분 말씀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머물지니라.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모든 백성들의 모든 제사를 대표하기에 그의 죽음은 모든 죄를, 살인죄를 포함해서 속하기 때문입니다. 당시도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살인자가 속죄받게 하심으로써 나중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만민의 죄가 사해질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때에는 피해 보수자가 죽일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요단강 서편, 곧 가나안 땅에서 도피성이 될 세 성읍을 밝힙니다. 먼저는 요단강 동편을 말씀하셨는데 서편은 이번에는 남쪽이 아니라 북부서부터 내려오면서 밝힙니다. 저 북쪽에 납달리 지파의 땅 갈릴리 지역에서는 게데스를 지정하라. 그 다음에 중부의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을 택하라. 그리고 남부에서는 유다지파의 땅 헤브론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역들입니다. 8절 9절에서는 이전에 이미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는데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기 위함이라. 민수기 35장에서는 세 부류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자 세 부류를 언급하셨는데 여기서는 두 부류를 통해서 전체를 다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았을 때 공정한 재판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정글의 법칙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으면은 죽임을 당한 나의 친척이 재빨리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순전히 우발적으로 죽였는데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방인과는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사는 땅은 너희 땅이기 이전에 내 땅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야 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피로 더럽혀진 땅에 거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내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 세속주의적인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남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는가? 아니,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를 합니다. 늘 지 생각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보호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의적으로 남을 죽이는 일이 용납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사람 죽이면 그 죽인 자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너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얘기하시는 거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기 위해서 경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하시는 그 이유는 너희가 사는 땅은 하나님 땅인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법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제공하셨습니다. 아무리 남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어도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죽였으면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살인사건을 호미사이드라고 하는 것, 그거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하지 않으시고 동기와 의도를 고려해서 고의적인 살인, murder,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 manslaughter, 이것을 구분하게 하신 겁니다. 벌써 3400년 전에. 그리고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땅을 모두 아래 위로 3등분하게 하셔서 북부와 중부와 남부에 하나씩 도피성을 지정하시고 거기까지 가는 길을 잘 닦아서 하루 이내에 도피하게 하셨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거하며 양식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공의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도피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우발적 살인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더 생각하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판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갇혀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의적인 것이 판명되면 자기 성읍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이었음이 밝혀져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도피성 안에서 갇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면은 즉시 보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피성은 도피성인 동시에 감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발적으로 살인했어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신성하기 때문에. 오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공의로운 삶에 대해서 많은 현실적인 구체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총을 소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서부터 시작했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하고 오만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피성에서는 누가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말씀이 주시는 훨씬 더 중요한 더 큰 교훈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도피성에는 누가 살았는가? 레위인들이 살았습니다. 제사장인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누구인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레위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거했을 때 고의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히위 족속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자 거기에 대한 복수로 히위 족속과 거짓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들을 너희와 주고받자. 그 약속을 믿은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 시므온과 같이 칼로 그들을 모두 학살한 잔인한 살인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하면서 저주한 아들이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는가?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홧김에 사람들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저들을 그들을 야곱 자손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흩으리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들 축복하는데 이 둘에게는 저주를 했습니다. 야곱의 저주는 실제로 효력을 발휘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땅의 일부를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유다 지파 땅 안에 일부를 기업으로 받았지만 곧 지파의 정체성을 잃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한 평도 얻지 못하고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배당받은 전국의 성읍들 가운데서 48개 성읍을 받아서 그러나 빌려서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고의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인하여 이스라엘의 국부 야곱의 저주를 받은 레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오늘 우리가 본 규례에 따르면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도피성에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레위인 역사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앞에 거하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헌신과 담대함을 보였기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랬을 때 다른 모든 지파들은 나오지 않고 있었을 때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춘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 레위 지파는 지파 전체로서 회개하고 나와서 모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칼을 차고 지인, 그 넓은 지인, 왜냐하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넓은 지인을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다니면서 자기의 형제들 다 쳐서 죽였습니다. 자신의 자식들 다 쳐서 죽이고 자신의 이웃들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이나 죽였습니다. 레위인들의 이 특심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저주를 돌이키셔서 레위 지파 전체를 택하시고 자신을 섬기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특권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지 잘 알아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악한 살인자의 후손이었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자신의 땅 한 평도 배당받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가까운 친척 보지도 못하고 다른 지파들이 제공한 성읍에서 더부살이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압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의 부모와 형제와 처제, 너의 땅, 너의 모든 것 더 사랑해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 원칙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레위인들이 도피성에 살게 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죽임 당하는 것에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예배하고 섬기고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을 도피성에 살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을 도피성에 살게 하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남에게 똑같은 놀라운 은혜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같이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는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아무리 흉악하고 밥맛인 자가 도피성 성문을 두들겨도 그들을 판단하고 내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유대교 랍비들 책을 보면 유대인들은 매년 봄 비가 온 후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과 다리를 보수했다고 합니다. 도피성으로 즉시 도망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교차로에 표지판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 도피성하고 화살 표시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모든 사람에게 할례와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객들에게도 개방했다고 합니다. 도피성의 문은 늘 열려 있었고 도피자들을 위한 양식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 5, 60년 전만 해도 교회는 모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교회 없었습니다. 특별히 시골로 가면 다 열려 있어서 아무나 들어와서 지나가는 객도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도피성이 곳곳에 있어도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피해 복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곳곳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보면은 도피성이 어디인 줄 압니다. 여기가 도피성이다, 여기가 도피성이다 다 얘기해 줍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은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저 지나가다가 들린 객들, 그들도 환영합니다. 늘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떠한 흉악한 자가 와서 문을 두들겨도 우발적인 살인자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자도, 어떤 범죄자도 주님의 몸된 교회 피난처에서는 다 받아줍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데, 구약의 율법 좋은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우발적인 살인자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자, 오만 가지 살인자 다 교회에 오면은 구원을 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제 교회를 찾아도 주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늘 영의 양식이 공급됩니다.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늘 선포됩니다. 물론 아무리 교회가 곳곳에 있어도 교회로 들어가서 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피의 보수자이시면서 동시에 구속자 되시는 주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누군가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신 목적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아름다운 덕을 교회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얻은 자답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고 수많은 살인죄를 짓고 방황하는 그 많은 사람들, 밖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하기에 하나님 법정에서는 이미 살인범으로 판결받은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살인죄가 대표하는 다른 모든 죄, 간음죄, 도적질한 죄,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한 죄, 이웃의 것을 탐내는 죄 이 지은 사람들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살 곳을 마련해주고 피해 보수자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비록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천국의 삶을 같이 살도록 해주고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이전에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레위와 같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는 레위인,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나의 사명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비즈니스에 흩어져 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족 친척과 똥돌 뭉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다 흩어져서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제사장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임당하기 전에 도피성인 교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종종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싫지만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대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교회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도피성 안에 삶이 불편하다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죽임당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올해에는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 이미 제가 주보에서 수없이 기도 제목으로 내놨습니다만은 그 오늘 기도 제목 4번을 보시면은 올해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나 구역 예배로 초청함으로써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행하게 하소서. 올해 강조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올해에는 기필코 주님의 지상 대명령 이루기를 원합니다. 너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또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에는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살인자,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자,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 모든 부류의 죄인들, 이들을 도피성인 교회로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우리와 같이 살게 하고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을 때까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돌보고 구원을 같이 이루어감으로써 올해에는 우리 반석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